마가복음 8번 메시지. 노예 구주께서 그의 복음 사역을 수행하는 방법들 두 번째.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에 있는 다섯 가지 사례들이 하나님의 노예이신 노예 구주께서 타락한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그분의 복음 사역을 어떻게 수행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병든 자의 죄들을 사함과 죄인들과 잔치를 벌이심,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금식시키지 않고 즐겁게 해주심, 종교적인 규정보다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배고픔을 더 관심하심, 종교적인 의식보다는 고통당하는 자를 구하시는 것을 관심하심 등입니다. 우리는 이미 병자의 죄들을 사해주는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신 노예 구주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흑암의 땅 갈릴리에 그들을 비추는 큰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사망의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생명의 말씀을 해방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빛을 받아 사탄적인 어둠에서 나와 거룩한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죄인들과 잔치를 하심, 마태를 부르심.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세관은 세금 징수소로 여기에서 로마 정부를 위해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마태로 알려진 레위는 세관원 중 하나로 아마도 지위가 높았을 것입니다.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정죄하고 멸시하고 혐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세리들은 거짓 곳으로 거두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여 그들의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금을 거두는 일에 종사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어떤 존경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들의 부류에 들어 있었습니다. 마태가 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부르셨으며 후에는 열두 사도 중에 하나로 택함받고 지명되었습니다. 이 어떠한 긍휼입니까? 마태를 부르시는 것에 관한 기록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는 세리였으며 유대인들이 배역자로 여기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로마 제국주의자들을 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이러한 세리들은 창기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와 같은 이러한 사람이 노예 구주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다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태가 일어나 즉시 그분을 따랐다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있는 기록에 의하면 이때가 주님께서 마태를 처음 만났던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는 그분의 말씀이나 혹은 외모에 마태로 하여금 그분을 따르도록 하는 어떤 끄는 힘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서는 그분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며 그분을 따르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사람을 불러 그분을 따르게 했던 첫 번째 사례가 아닙니다. 1장 16절에서 그분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시몬과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 말씀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직후에 주님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그의 아비를 삭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2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봅니다. 주님은 레위 마태를 세관에서 보셨으며 그에게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니 마태는 단순히 일어나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노예 구주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그의 행동은 그가 불의한 작업과 죄스러운 생활을 청산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병자. 15절은 마태가 그분을 따랐을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을 위해 큰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니라. 마태는 이 잔치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청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잔치에 초대되었더라면 우리는 아마 그러한 사람들과 잔치하기를 원치 않아 그 초대를 사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주위에서 읽어본다면 우리는 서기관들이 첩보원처럼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우리는 낡고 죽은 종교의 추종자들인 이 서기관들이 그분의 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노예의 복음 사역을 반대하고 저지하고 방해하기 위해 사탄에 의해 부추켜지고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16절에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서기관들은 노예 구주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한다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서기관들의 말은 스스로 의로움에 빠져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오직 의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신한다고 추측했습니다. 여기 16절에서 서기관들은 2장 6절과 7절에서 시작한 반대를 계속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신 주님은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자신을 죄로 인해 병든 자들을 위한 의사로 여기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을 불러 자신을 따르게 하실 때 주님은 심판자가 아닌 의사로 사역하셨습니다. 심판자의 심판은 의에 따른 것인 반면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은 긍휼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주님은 의사로 사역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주님의 말씀은 스스로 의로운 서기관들이 의사이신 그분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음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건강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칭 의로운 것으로 인해 눈이 먼 그들은 자신들이 병든 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17절에서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노예 구주가 죄인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실상 누구도 심지어 단 한 사람도 의롭지 않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칭 의로운 자들입니다. 노예 구주는 이러한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17절에서 주님은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나 병든 자들은 자신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너희 서기관들은 병든 자냐 아니면 건강한 자냐? 너희들은 강한 자냐 아니면 약한 자냐? 너희들은 이 세리들보다 더 병들어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너희가 너희의 필요를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고쳐줄 수 없다. 나는 너희를 고쳐주기 위한 의사로 왔다. 그러나 너희는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더욱이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구원의 즐거움. 2장 1절부터 12절까지와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 경우, 즉 병든 자의 죄들을 용서하시는 사례와 죄인들과 잔치를 벌이시는 사례에서 우리는 복음사역을 수행하는 가장 좋은 길을 봅니다. 이는 사람들을 도와 그들의 죄들을 사함받게 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과의 누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은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누림 역시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누림으로부터 끊어진 죄인들은 사탄의 종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종들입니다. 그들은 이 같은 종들이기 때문에 누림도 평강도 없습니다. 복음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님은 먼저 우리의 죄들을 사해 주셨으며 그런 다음 우리를 하나님의 누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당신은 잔치에 비할 수 있는 누림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당신이 이러한 누림이 없이 구원받았다면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당신의 구원에 대한 체험은 충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은 죄들의 사함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포함합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에 대한 누림이며 이 누림은 잔치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을 때 체험했던 기쁨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비록 기독교 안에서 태어나 자라고 교육을 받았지만 나는 19살 때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 구원받던 날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나는 매우 기뻤으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누림이었으며 구원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잔치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가질 때 우리는 주 예수와 함께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체험을 상기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체험했던 기쁨을 여전히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안 후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가장 놀라운 분으로 여겼으며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잔치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에 대한 누림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려졌다는 강한 증거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고 그분께로 되돌려졌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복음 사역을 수행하는 합당한 방법은 사람들을 도와 죄들의 사함을 체험케 함으로 그들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누림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병의 사례들. 이제까지 우리는 마가복음에 있는 세 가지 병의 사례들을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베드로의 장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이 열병은 비정상적이며 억제할 수 없는 성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상태를 예시하기 위해 여자를 사용합니다. 특히 여자에게 있어서 이 같은 열병, 즉 그들을 매우 날카롭게 만드는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 같은 열병이 있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가라앉아야 합니다. 그럴 때 점차적으로 다른 편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있는 두 번째 사례의 병은 문둥병자의 사례입니다. 이 문둥병은 전형적인 죄인을 묘사합니다. 문둥병은 가장 오염되기 쉽고 전염되기 쉬우며 손상을 주는 질병으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격리시킵니다. 문둥병은 그 희생자에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통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에 있는 문둥병이 깨끗해 되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통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둥병자는 치료될 뿐 아니라 깨끗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둥병의 사례는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고침받을 필요는 없었고 단지 치료될 필요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세 번째 사례의 병은 중풍병의 사례로서 중풍병이 들린 결과로 능력이 상실된 사람의 경우입니다. 베드로 장모의 사례와 중풍병자의 사례는 죄로 인해 능력을 상실한 사람과 죄로 인해 열병이 걸린 여자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무능하게 하는 동일한 죄가 또한 여자에게 높은 열이 일도록 불을 붙여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자는 열병에 남자는 중풍병, 즉 불구의 병에 걸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모두 깨끗해야 될 필요가 있는 문둥병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노예 구주께서 열병 걸린 자와 중풍병자와 문둥병자들을 섬기셨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주님은 사시는 그분의 권위와 깨끗케 하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케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이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교통을 복구하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의 죄들은 사라졌으며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빛과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누립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잔치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또한 복음 사역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